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와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볼 때에 순종의 결과는 잘 됩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잘 되게 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보다 보면 조금 다를 때를 만날 때가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이 곧 복이다 하는 이 개념이 틀린 개념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더욱 확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세속의 가치들이 성취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한 예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우상의 속을, 그 불신앙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선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5절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 기점인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 말씀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 정도의 큰 기적입니다. 아, 유목민이 지금, 말씀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갔다고 해서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야, 순종하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남방은 네겟 사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남방으로 계속 내려오게 기근을 주셔서, 아니, 그럼 하란 땅에 머물게 하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잘 되게 하시든지, 아니야, 잘 되었던 하란 땅을 등을 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결국 기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문제는 이 5절과 9절 가운데 있는 6절부터 8절 말씀의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정한 죄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데 더욱 낯설게 합니다. 세겜 땅에 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예배 잘했는데, 근데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기근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런 걸 즐기시는 분일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래서 제한적인 그런 하나님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낯섦의 상황들을 허용하십니까? 우리가 오직 알수 있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받고 의구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치명적인 고통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낯선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루터의 지혜를 조금 빌려야 할것 같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있고 동시에 숨어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두 하나님을 다볼수 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저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이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끄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디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즐기시고 아이고 잘 됐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숨겨지신, 숨으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으심이 있고, 그 숨으심이 드러날 때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자기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자신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반지에 겸손과 자만하지 않기를 정말 새겨 넣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때에 이 세공사가 쓴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영광스러움의 시간도 지나갈 것이요, 고통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그 지혜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곤고한 날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려줄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이 또한 지나간다.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도 주신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